창세기 12번째 에덴의 동쪽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에덴의 동쪽.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은 에덴의 동쪽 이스트 오브 이든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20세기 초에 그 캘리포니아의 한 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소개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 그 유명한 제임스 딘이 주연한 에덴의 동쪽. 그리고 2008년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드라마가 제작되었습니다. 에덴의 동쪽. 도대체 에덴의 동쪽이 뭐길래 아직도 이 드라마의 주제가 될까요?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반복하면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4장과 5장은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가인의 후예와 또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그 삶의 퀄리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두 시간에 걸쳐서 가인의 길,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길입니다. 또 셋의 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것이 이제 살펴보는데 오늘은 창세기 4장 가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가인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리 잘해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이런 예정론이 이제 극단의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는 사람의 몫이라는 걸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최초의 사례를 기록하는데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읽어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에게 내린 벌이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방랑하라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이 가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인데 성경은 크리스천의 삶을 순례자, 광야의 삶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착하지 말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13점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러 들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죄의식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살인에 대한 죄값이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티피컬한 증상이 모든 것이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시고 가인의 형집행을 유보하시는데 자 15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시어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 목숨을 보장하신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은 아무리 아이를 써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집행유예를 해줄 테니까 네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사는 자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목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장로교를 주장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호와께 가인에게 한 표를 주어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질문이 안 떠올라요? 주일학교 그 애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에요. 주일학교 선생한테. 선생님, 그때 지구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밖에 없었는데 누가 가인을 죽입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 선생이라면 뭐라고 대답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영 씨가 시카고로 가기 전에, 여기를 떠나기 전에 한번 대답해 주세요. 어린아이입니다. 선생님,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거야? 세 사람밖에 없는데. 이럴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마! 집에 가서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 네 아버지 장로지. 그래서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빠 이게 무슨 말, 누가 죽여요? 했더니, 야,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네 목사한테 물어봐야지. 우리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나 같은 사람 만나주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히브리 원어를 공부한 성서학자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 여기 사람들이요. 원어로는 everyone이 아니고 everything이에요. 가인을 공격하는 거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고고 인류학자는 그때 네안달타인이 호모사피언하고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 네안달타인이 될 수 있다. 뭐 아주 궁색한 지금 변명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 동물에게 무슨 지능이 있다고 가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표를 알아보고 공격하지 않을까요? 이건 억지 주장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억지 주장을 할까요? 지구의 나이가 아주 젊다는 가설을 믿기 때문인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다 합치니까 지구의 나이는 6천년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틀렸을 것 같아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을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담 부부가 900몇십 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애들을 낳았을 것 같아요. 아담 부부에게는 가인과 아벨 외에도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때 지구상에는 3명만 있는 게 아니고 적지 않은 인구가 살고 있었을 거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훨씬 있습니다. 근데 단지 가인과 아벨을 뽑은 이유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지금 뽑아서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합니까? 중요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이 중간에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열된 사람들의 나이를 다 더한 것이 지구의 나이라는 주장은 이건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면요 또 한 군데 막히는 데가 있어요. 선생님,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는 가인 혼자 남았는데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이제 이런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괜히 야단치지 말고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는 무엇일까요? 표, 원어로는 OT입니다. OT예요. 요거는 마크나 사인이나 심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인 몸이나 옷에 부착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아마 몸이나 옷에 근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서 이게 표시가 오트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그냥 지나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시는 마지막 심판이 모든 첫것들의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어린 양의 표시, 어린 양의 피의 표시 여기가 또 오트예요. 오트가 문에 발라져 있는 곳에는 심판이 넘어가니까 유월, 패스오버예요.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17세기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이제 미국 청교도들의 삶이 굉장히 교회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삶을 묘사한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여러분 주홍글 씨라는 소설 아세요? 네. 여기 등장하는 주홍글 씨에 등장하는 그 마크가 A입니다. A. 옷 가운데다가 크게 A라고 그 주인공 여자가 이제 달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A가 어덜터리, 간음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라는 그 붉은 마크를 가지고요. 평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과 불륜을 일으킨 그 목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원글 씨가.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인간이라는 이 죄인들은 당장 죽어야 마땅한 죄만 존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신 표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집행유예니까 유지하고 있다가 그 상태로 끝나면은 그냥 죽는 거고 오트 이 표시 예수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표는 살인자의 표시예요. 그렇지만은 살인자의 표긴 하지만은 가인의 죄를 유보하시겠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사함의 뜻이 담겨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가인의 표를 예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비록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 게 살인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느라고 가인의 표를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가인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창세기 4장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여기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까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 에녹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인의 후손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근처에서 살았을 것이지만은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놋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를 떠나라는 구절이 등장하면요. 곧 이어서 그 사람의 타락과 그 타락에 따른 심판이 뒤따르는 걸 보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떠나서 동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면은 세상 속으로 꼭 빠지는 건 아니지만은 세상 속으로 빠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더 동쪽으로 나가서 노 땅에 정착하고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쌓고 에녹 성이라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벌이 뭐예요? 너는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 보고 방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 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나는 벌 받지 않겠다. 나는 성을 쌓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겠다. 더 나아가서 요즘 말로 하면은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애당초 가인에게는 어린 양의 피의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냥 엉뚱하게 가져왔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사가 애당초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 주시는데 가인은 성을 쌓고 이것으로 가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자 자식들도 그렇게 가르쳤죠. 가인의 후예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게 이제 창세기 6장 이하에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이 육신이 된다든가, 뭐 노아 홍수가 일어난다든가, 바벨탑 얘기, 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성을 쌓다의 성의 원어의 의미가 성읍, 그러니까 도시예요. 그 에녹성은 도시의 기원이 되는데, 그래서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빌딩어 시티, 성을 쌓다를 빌딩어 시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문명이에요. 이때 또 문명이 시작됐고, 이 문명이 나중에는 점점 바벨탑 사건으로, 바벨탑이 탑이 아닙니다. 이게 바벨탑이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 사건으로 발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짐을 당하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긴 성이 어디예요? 만정성, 글쎄요. 여러분, 중국인이 이 북방의 흉노족이라고 그러죠? 자전 중국 사람들은 자교회는 다 오랑캐야. 흉노족이었는데, 흉노가 사실은 우리 동이족입니다. 이 흉노족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적군이 성벽을 타고 넘어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 뚫립니다. 이거 참 웃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은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 에덴이란 그 뜻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에덴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있는 특징이 뭘까요? 네, 울타리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을 쌓는 게 꼭 내 것을 지키겠다는 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요, 성문을 열고 나가서 남의 걸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도가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성 안에 가둬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죄처럼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명성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근거 없이 떠도는 또 허무의 삶인데, 이게 여러분, 에덴의 동쪽 노시라는 뜻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유랑하다, 방황하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건 모르실 거예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는 자는 흥한다. 로마가 왜 이렇게 오래 갔는가 하면 길을 뚫어서 그래요. 로마의 길은 전 세계로 통한다. 여러분, 중국이 북방의 흉노족이라고 깔보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돌고리라는 나라입니다. 돌고를 아주 당시 최강의 국가로 부흥시킨 그 한 장군 비문에 새겨진 글귀예요. 비전을 크게 세우고요, 항상 높은 것 바라보면서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나를 어떤 틀이나 성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성 밖으로 나와서 그 높은 비전을 통해서 돌진할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17절에 그 우리말 성경 번역보다 개혁개정의 번역이 정확한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 성을 쌓는 이유를 조금 힌트해 줘요. 개혁개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을 하여 애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네, 여기 정확한 번역입니다. 가인이 애녹을 낳으니까 성을 쌓게 됐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식을 낳으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을 향한 인간적인 보호 본능이 발동했다는 뜻 아닐까요? 아들 이름으로 성을 쌓는다는 것은 내게 있는 걸 물려줘서 내 자식의 앞날을 시키려 하겠다, 그런 어떤 욕심에서 비롯합니다. 참 세상 돌아가는 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 청와대와 그 어떤 대기업이 저지른 그 수많은 불법 보면서 결국 무엇이 자식을 위하는 길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게 돼요. 그 시편 127편 3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 되지만 내 것이 아니야.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기업,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이 자기 건지라는 것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식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애독성 같은 거, 뭐 아니면 뭐 그 막대한 재산 같은 거 물려줄 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물려줄 거는 그 자식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렇지를 못하니까 이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야기는 계속되는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18절, 19절.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멜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요 라멕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여러분 무엇 보세요?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6대손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뭐죠? 일부일처제도.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래요. 자, 라멕의 아나 이름이 아다. 이 아다의 원어의 뜻이 장식하다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장식,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움, 꾸미는 거. 이거 보고 이제 혹해서 여자를 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되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최대로 난해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요거를 조금 지금 힌트해 주고 있어요. 자, 계속되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며 가축 기른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동생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피를 연주한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실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두발가인.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자, 야발은 목축업의 조상. 유발은 악기 다루는 음악인이나 예능인의 조상이 되고, 자, 예능이라는 게요, 여러분 한국 TV 보면요, 요즘 예능밖에 없어요. 애들한테 너 커서 뭐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요, 너 뭐 되려고 그래? 예능인 되려고 그래요. 요즘 변호사하고 국회의원이고 뭐가 없어요. 전부 다 예능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왜 이런지 아십니까? 먹고 살고 배부른데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어디 예능이 있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예능이라는 건 이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일어나는 문화가 예능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충 갈 때까지 갔어요. 자, 이제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사람 손으로 문명을 이루고 예능이나 하면서 참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라멕의 둘째 아나한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두발가인. 여러분, 투발가인이요. 원어의 뜻이 날카로운 철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자. 그게 투발가인의 뜻이에요.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대장장이? 자, 이때는 이미 석기 시대가 끝나고 청동 시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왜 만들어요? 전쟁하려고 만들지. 그러니까 전쟁과 싸움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자, 이게 사람을 죽이면서 남의 것을 뺏고 뺏기는 이 문화, 이게 가인의 문화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는 인류 역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게 가인의 후예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기도 해요. 이 모습을 소설화한 게 에덴의 동쪽입니다. 자, 여기 아주 섬뜩한 구절이 등장해요. 23절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23장 24절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시대입니다. 그 전까지 시의 표현이 없었는데, 이게 라멕이 아주 의기양양해서 자기 아내들한테 자랑하는 그 노래예요. 시예요. 내용이 아주 섬뜩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젊은 사람들, 뭐 소년들, 다른 사람의 실수로 라멕이 상처를 입었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났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년이고 청년이고 그냥 다 죽여버렸다. 그런 걸 자기가 아내들한테 자랑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지금도요. 세상 속에 사는 그 가인의 문화 속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에요. 참 이런 문화, 이런 사람들 소개하면 트럼프를 뺄 수가 없어요. 이 트럼프가 그때 60세도 넘었어요. 여러분 그 동영상 다 봤죠? 버스에서 내리면서 자기가 여자한테는 뭐 자기는 여자만 보면 어쩔 줄 모른다. 그냥 공격해야 된다. 그리고 여자를 취해야 된다는 걸요. 이걸 젊은 사람한테 자랑삼아 얘기하는 게 동영상에 다 떴어요. 그리고 대통령 되는 나라야 이 나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게 지금 여기하고 지금 또 똑같은 가인의 후예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하나님 떠나면 다 이래요 지금. 이 시간이 흘러도요. 변한 게 없어요. 네. 트럼프나 라멕이나 또 뭐 세계 정치한 사람들 네. 이게 모든 가인의 문화에 사는 이 극단적인 그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저 한 사람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감옥에 가든지 그러면 될 텐데 끝까지 우기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수많은 부하도 다 감옥 갑니다 지금. 세상에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요즘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어쩌면 창세기란이라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정말. 24절이에요. 만일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또. 하나 확실한 거는 이제 인류가 파멸로 치닫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는 얘기야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 토부토부 그러던 최고의 창조물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힌트 하나가 있어요.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 시대는요 잘못된 제사를 드리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제사는 드렸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한 지 지금 몇 대 얼마 안 지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렸어. 도대체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타락하는지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가 되는데 죄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사람이 육체가 되리라 이런 말씀까지 왔어요. 이거 사람이 육체가 되리라를 제가 다시 한번 번역했더니요. 니들 고깃덩어리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설명에 설교 제목이 고깃덩어리라고 질러 그래요. 육체가 된 인간들. 그건 너무 고상해. 고깃덩어리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다 육체가 된 인간들 고깃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노아홍수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 너무도 빨리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존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만들어놓은 피조물이에요. 점점 고깃덩어리 동물 같은 존재로 전락하다가 이제는 파멸이 눈앞에 보입니다. 하나님 뭐 고깃덩어리하고 뭐 교류하려고 사람을 만들었겠어요? 차라리 동물은 말이나 잘 듣지. 이제 교회에서도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세상이 됐는데, 모든 교단이 지금 동성결혼을 다 합법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남녀를 구분해서 만드시는 창조의 그 법칙이 뭐예요, 지금?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은 하겠어요. 불쌍하니까.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합법화합니까? 하나님이 참 좋다고 탄생하시고 축복하신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게 저주를 받으면 너무나 마땅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요. 성경은 여기서 끝났어요. 내 말 안 듣다가 망했다. 그리고 성경 끝.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질 않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돼서 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25절, 26절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아담이 다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고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째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의 후예도 남기시는데 그 이름이 셋. 이 새로운 씨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아벨이 죽은 것 같지만요. 사실 죽은 게 아니고 셋과 그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에덴의 동쪽에서 살면서 가인의 후예는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다른 씨, 아담의 다른 씨,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씨, 구루터기를 남기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선지서에 가면 이 구루터기라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구루터기 네, 큰 나무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한참 있다 보면요,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트고 줄기가 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남기신 아람의 새로운 씨들을 설명하는 게 창세기 5장입니다. 다음번 설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자,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그 사람 하프 잘 타고 노래 잘하고 뭐 시 잘 쓰고 잘생겼어요 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선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선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도 참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어떤 상황 속에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시들이 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잘 표현하는데 제가 예 하나 드릴게요. 시편 27장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진노로 주의 종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께서 이제껏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다 그러세요.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아무리 성을 쌓고 정책을 한다 해도 그 삶이 방황하는 삶, 근거 없이 떠도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에덴의 동쪽에 살든지 서쪽에 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저주받는 땅이 아니고요, 찬송과 감사로 살아가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우리 역시 가인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인의 표, 그러니까 죄사함의 표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 예수를 따르면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으면 우리는 새하는 새 땅으로 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파묻혀 있으면 우리는 멸망으로 갑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볼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표, 뭐예요? 예수 십자가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과 가사가 이래요.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이거밖에는. 우리가 비록 에덴을 떠나서 지금 에덴의 동쪽에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표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참혹한 삶인 걸 우리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절대 하나님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나 새하늘 새 땅을 찾아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세상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